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3장. 그렇다면 유대 사람에게 어떤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할례였던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예,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름 아닌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신의를 저버리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당신이 옳으시다는 것이 증명되고 당신이 법정에 서시면 반드시 이기십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사람들이 논쟁하는 방식을 빌려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수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허위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더욱 드러내서 그분께 더 큰 영광이 돌아간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정죄받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아예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헐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 다 똑같이 모두 죄의 다스림 아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주께 등을 돌리고 다 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일삼는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른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미움의 말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빠르고 간 데마다 파괴와 비참을 남긴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도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명하는 모든 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거나 핑계를 댈 수 없으며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밝히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을 모두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희생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덕분으로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확실한 징표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분명한 징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바로 그 행위에 있어서 당신께서 공정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근거가 남아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법에 따라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행위를 요구하는 법에 따라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법에 따라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받아주심을 얻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유대 사람을 받아주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다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면 틀림없이 이방 사람도 믿음을 통하여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율법을 없애버립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든든하게 세웁니다.
레위기 제2장.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넓적한 과자를 바쳐야 한다. 네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이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냄비에다 구운 과자이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곡식 제물이 준비되면 그것을 나 주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제단으로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제물을 모두 바쳤다는 표시로 삼는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 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네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네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네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네가 맨 먼저 거둔 것을 나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칠 때에는 핵곡식을 불에 붓거나 찌은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과 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곡식과 기름에서 조금 갈라내어 향 전부와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다 나와서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잠시 의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뒤에 서로 의논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들이 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더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들에게 단단히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때문에 두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위협만 하고서 사도들을 풀어주었다. 이 기적으로 성한 몸이 된 사람은 40살이 넘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힘겨운 대상이었습니다.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로만 생각하고 가볍게 봤던 사도들은 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의 말로 오히려 그들을 신문하는 자신들이 난처할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간악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앞에 가치를 잃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있는 구걸하던 안진뱅이었던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지금 그의 회복된 모습은 어떤 명분으로도 비난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예수기도의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해보지만 이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도들이 이들의 협박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답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아왔던 백성들 때문에도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고 사람의 권력과 위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자세로 이 시대에 같은 복음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는 13절에서 15절 상반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역사는 대적자들을 당황케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이상히 여긴 이유를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지만 제대로 예수를 알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제자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하여 공회원 모두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배우지 않은 무식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탄 없이 증거할 수 있었고 이들을 신문하던 공회원들이 한 가지 가진 지식은 이 두 사도가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신들이 신문해서 거짓 증거를 씌워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질려버렸던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라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랄할 말이 없는지라 하는 14절의 말씀인데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 앞에서는 누구도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 통하여 나타낸 증거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한 번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나타내 보지 못한 하늘의 권능이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들을 부정하는 대상에게 가장 호소력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된 삶입니다. 저들은 정죄할 증거를 찾지 못하자 귀찮은 나머지 자신들이 잡아온 공회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된 증거를 제시한다면 어떤 마귀 사탄이나 마귀의 하수인도 반발할 말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대적자들은 복음 증거를 가장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권세와 명예에 큰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되는 사도들을 밖으로 쫓아낸 후에 저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보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은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조차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나면서 앓은 병이었던 사람이 언제나 사도들의 옆에 증인으로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17절에 의견을 모읍니다. 사람이 가장 어리석어질 때는 바로 진리를 대항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하시길 원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이 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사람을 거역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래서 진리편에 서는 것이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들은 어리석게도 잘못된 교리를 그대로 실행하고 맙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8절에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라는 주문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복된 이름인데 자신들을 구원할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니 자신들 스스로가 복을 차버리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대로 복음이 널리 퍼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어둠의 세력이고 그 이유는 복음이 증거됨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것으로 자신의 세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예수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도의 증거는 넘치고도 넘칩니다. 죄에 잡혀있는 모든 인류의 오직 유용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이 예수의 이름의 증거를 그렇게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끝날 때까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른 어떤 것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를 가진 자만이 담대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입장만을 생각하여 공갈 협박을 하는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베드로와 요한의 자세를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19절에 그랬는데 너무나 옳은 말씀이고 당연한 자세입니다. 사람의 말은 거역해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꼭 들어야만 삽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20절에 그랬는데 이것은 직접 경험한 것이요. 체험했던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보다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 속에서 매 순간 예수 기도를 보고 듣는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일은 담대한 증거에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러라. 21절에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확실히 보고 들은 증인과 또다시 그것을 목격한 백성들, 즉 사람들이 있을 때에 주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칠수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당할 때,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할 때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나 사도들의 시대나 또 지금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어둠의 세력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어떤 대적자들을 향하여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대적자들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이유는 복음은 오늘도 죄와 어둠의 사람들을 생명으로 불러내는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중한 복음이 세상적 지식이나 이해의 폭이 큰 지식이 많은 사람들만 증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 출신이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한 성령의 사람들인 두 사도들을 통해서도 감히 변론치 못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으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증거를 가진 자만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 사도들처럼 삶 속에 직접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성전에서 찾은 예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해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가 12살 되던 해에 그는 부모와 함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떠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오늘날 우리처럼 편리한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가거나 당나귀나 낙타를 타고 갔답니다. 예수의 가족은 명절이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집으로 출발했어요. 많은 사람이 함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그 무리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밤이 될 때까지 예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갔어요. 사흘이나 그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라도 틀림없이 걱정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성전 안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예배드리는 장소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는 교회 건물과 같은 곳이지요. 그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를 발견했을 때 그는 율법 선생들에게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놀랐답니다. 마리아는 예수에게 왜 부모에게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어요. 부모가 걱정하면서 예수를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왜 자기를 찾았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 모든 어린이도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세례.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혼의 구원만큼 주의깊게 연구해 봐야 할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처럼 중요한 세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텐데 여기서는 오늘날 사람들이 행하는 세례의 양식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행해진 세례에 대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세례는 어떤 방법으로 행해졌는가? 침수인가, 약식인가, 혹은 물을 뿌리는 것인가? 둘째, 세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셋째, 누가 세례를 받았는가? 넷째,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우선 혼동을 피하기 위해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여섯 번에 걸쳐 언급된 성령 세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물세례에 가는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세례라고 언급할 때 이것은 대부분 물세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세례의 방법 혹은 형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례 형식에 대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 형식에는 몸을 물에 잠기는 침수가 있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약식도 있으며 물을 붓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세례를 줘야 하는가 혹은 이 세 가지 방법이 모두 성경적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헬라 학자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라는 단어가 물에 넣다, 물에 잠그다, 물에 담그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신약시대에 처음으로 세례를 준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눈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물을 머리에 붓는 세례를 행했든 약식 세례를 행했든지 간에 많은 물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침수를 행하려면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지고,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물속에서 올라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세례 요한이 물 몇 방울을 머리에 떨어뜨리는 약식 세례를 행했다면 그것을 강가가 아닌 허리까지 차는 물속에서 행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예수께서 침수를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개종한 예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8장 38절과 39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시가 침수를 받은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세례를 장사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라고 했습니다. 오직 침수만이 장사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시대에 약식 세례나 물 붓는 세례가 행해진 예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물 뿌리는 약식 세례나 물 붓는 세례에 대해 한 구절도 언급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방법의 세례는 사도들에 의해 행해진 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세례의 목적입니다. 사도시대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 곧 죄사함을 얻기 위해 침수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내 죄를 씻으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죄사함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세례가 구원에 있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구원을 가르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며 세례를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죄사함은 세례보다 앞설 수 없으며 세례 후에 오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내적 은혜의 외적인 표시는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셋째,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유아 세례에 대해 가르치는지 혹은 장성한 사람에게만 주라고 가르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용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믿는 자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는 어떤 명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의 대사명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도 세례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직 믿을 수 없고 가르침을 받을 수 없으며 회개할 수 없는 유아는 세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유아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아야 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유아 세례에 대한 명령이나 이를 행한 애 혹은 그에 대한 어떤 암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말씀을 그 근거로 듭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에 대해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언급한 어린이들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례를 주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가 선악을 분별하여 죄를 지켜야 되기 전까지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할 만큼 깨끗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넷째,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름으로 혹은 그의 권유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찰이 도망치는 범인을 향해 멈춰서라 라고 외칠 때 그것은 법의 권위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멈춰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는 예수님의 이름, 즉 그의 권위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례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본향에 가기를 소원한다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변질된 방법을 따르는 위험보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안전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